오늘은 에스겔서 맥잡기 일곱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에서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을 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에스겔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갔는데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너희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 거기 나와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은 이미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다를 향해서 경고를 주시는데 유다가 듣지 않으니까 결국 얼마 있다가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유다 땅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이제 포로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바빌론 왕국에 이미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고 그래서 얼마 있으면 반드시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바로 그 당시에 유다 땅에는 누가 말씀을 전했다고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있는 그 백성들 향해서는 예레미야가, 또 바빌론 왕국에 이미 포로로 가 있는 그 유다 백성들 향해서는 에스겔이 공통적으로 전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신뢰하던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이 왕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훼파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기 전,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히 망한다고 하는 이 심판의 내용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또 왜 이 말씀을 미리 주시느냐? 이제 분명히 이제 조금 있으면 망하는데 여기는 바빌론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왜 우리 국가가 망하는지, 그렇죠? 그걸 알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왜 이 국가가 망하는지를 미리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미리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도 적용을 하고 특별히 이 과거의 유다와 마찬가지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적용하면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22장, 23장, 24장을 읽었는데 22장은 예루살렘의 끝이 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고, 그 다음에 23장은 유다 왕국의 끝이 왔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고, 그 다음에 24장 1절에서 14절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망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망상이 끝이 나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15절에서 27절에는 심지어 대언자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죽이셔서, 그래서 에스겔이 그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게 하는 참 슬픈 그런 그 이야기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24장에 나오는 대언자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거,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절대 애곡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 아내까지 죽이면서까지도 경고를 주는데 전혀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최후를 맞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사무엘기 하 5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여부스 족속의 그 도시를 빼앗아서 다윗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세워서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그게 언제쯤이냐? 지금부터 정확하게 3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3000년 전에 그 3000년 전에 세워진 그 도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상의 모든 갈등, 그 갈등의 원인이 되고 결국 나중에 그 모든 갈등의 해결책이 될 것 같은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요. 또 거기에 이제 시온산이라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와 같은 그 산, 시온산, 성전, 정말 아름다운 그와 같은 도시, 이 다윗의 도시가 결국은 패망해서 하나님의 집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여기 2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사람들 생각에는 그냥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멸망시킨 것이 아니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빌론 사람들을 데려왔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있어요. 이 백성이 너무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사실 바빌론, 아시리아 이런 모든 국가들이 우상을 극심하게 이렇게 숭배하던 그런 국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런 국가들까지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리라고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집까지도 어느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몸소 본인 스스로 다 이렇게 훼파시키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백성이 언약을 파괴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22장에는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제 12절 가서 보시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여러분이 가셔서 한번 피 아니면 피 흘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시면 적어도 7번, 8번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예루살렘의 두 가지 죄는 3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22장 3절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도시가 자기 한가운데서 피를 흘려 자기 때가 이르게 하고 우상들을 만들어 자기를 치며 자기를 더럽게 하는도다. 자, 여기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부자나 가지고 있는 거, 무엇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가난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그 예루살렘 도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들이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들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6절에서 이제 9절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판사들이 하나님도 존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휘둘러서 특별히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갖지 않은 이와 같은 약한 사람들만 자꾸 압제하고 탄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5절 가서 보니까 너는 내가 흘린 내 피로 말미암아 유죄가 되고 내가 만든 내 우상들로 너 자신을 더럽혔으며 또 내가 내 날들을 가까이 오게 하여 내 햇수에까지 이르렀다. 이게 무슨 얘기? 사람이 뭐 70년, 80년 되면 그때까지 가서 이제 죽게 되면 햇수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극심하게 죄악을 짓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날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너를 이교도들에게 치욕거리가 되게 하며 모든 나라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어찌나 악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목적이 주변에 있는 그 이교도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치리하는 나라는 이렇게 좋은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빼내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는데, 지금 마지막 상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악한 죄들을 짓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 이교도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가까이 있는 자들과 내게서 멀리 있는 자들이 너를 조롱하리니 너는 수치스러운 자여 많이 괴로움을 당한 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극도로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다 보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볍게 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사회주의를 동경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많은 약자들이 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특별히 지금과 같은 현대시대에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파퓰리즘, 인기영합주의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법 정의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돈 있으면은 그러면 죄 없다고 하고 돈이 없으면 죄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또 동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교회에 무슨 우상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복신앙이 그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마다 복받는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성경의 하나님은 기복신앙을 이렇게 추구하도록 허용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를 척결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와 국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실현이 돼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포인트가 뭡니까? 사유재산 가지고 잘 살라는 거예요. 다만 사회의 약자들을 반드시 너희가 보살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약자들이 나에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렇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게 되면 그럼 사회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원인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이와 같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7절 가서 보니까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 안에서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한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여 다루고 내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괴롭혔도다. 여기 뭐 부모는 뭐 약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줬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스라엘 그 커뮤니티,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멸시를 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나는 어떤지, 우리 부모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약자로 표현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그네.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와서 여기 살고 있는 나그네, 그 다음에 아버지 없는 자, 그 다음에 과부. 이게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약자들인데 이 약자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청,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어디까지 왔냐 하면 임계점을 넘어서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단계까지 왔다. 특별히 여기 고아,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다음에 여기 과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들을 반드시 배려해야 된다. 이들을 배려하지 않으면은 이들이 내게 간구할 때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안에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는 그들의 우상 숭배가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내 거룩한 것들을 멸시하고 안식일을 무시하고 더럽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안식일은 여러분 여기 에스겔서에도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20장 12절, 13절, 20절, 31장, 13절, 17절. 이거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언약이에요. 언약의 증표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지금 우리 신약시대 적용해서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넌센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구약시대 신정정치 하에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정정치 하에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 그대로 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시였어요. 그게. 근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한두 번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대언의 말씀 가서 읽어보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보면 하루 왼종일 그것도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법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법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이 준 여러 가지 다른 법규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법규들을 다 무시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이 1년, 2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몇백 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이게 임계점에 다다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이제 생겼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성행하고 있는 성적인 타락을 지금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내 안에는 피를 흘리려고 소문을 옮기는 자들이 있다. 중상모략하고 그렇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가십을 만들어서 계속 퍼뜨리는 그런 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9절에 음탕한 짓을 행한다. 근데 그 음탕한 짓이 어떤 일이냐. 10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레위기 가서 보면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죽든지 하면 아버지가 이제 다시 아내를 얻잖아요. 그렇죠? 그 계모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자기 그 계모를 범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뭐 조금 한두 명이 하면은 이것까지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예루살렘이 이런 게 팽배하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같이 드러넘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이 더러움으로 인해 따로 떨어져 있는 여자를 비천하게 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예. 가서 보면 이제 우리 여인들 같으면은 우리 성경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은 그 피리오드 이게 기간이 될 때는 절대 남자가 여자와 함께 이렇게 누우면 안 된다고 이것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주 명시적으로 명령한 그 같은 명령이거든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11절에 어떤 자는 자기 이웃의 아내와 더불어 가증한 짓을 행하고 다른 자는 음탕하게 자기 며느리를 더럽히며 그렇죠. 다른 자는 내 안에서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을 비천하게 한다. 이게 뭐 진짜 자기 누이가 될 수도 있고 이복 누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이교도들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악한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시적인 명령을 듣고도 다 무시하고 이런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해왔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경우 성적인 타락이 크리스천들의 가정에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유명한 목사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자기가 쌓아놓던 모든 것을 일시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소식을 우리가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영어로는 이제 결혼 전에 시험 연습해서 같이 자는 거, 배우자 바꾸기, 배우자, 우리가 스와핑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일들, 동성결혼 이런 것들도 지금 미국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가서 봤더니 미국의 이제 감리교회 지금 가장 큰 핫 이슈가 뭐냐, 동성결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 돼서 미국의 감리교회는 굉장히 큽니다. 아마 미국의 침례교 다음으로 가장 큰 게 미국의 감리교회일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 웨슬리 등이 이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해갖고 미국의 감리교회가 굉장히 커요. 그 감리교회 중에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커다란 그런 교단이 있어요. 지금 이 교단이 둘로 쫙 쪼개지게 생겼어요. 하나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교단이 둘로 쫙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참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하는 어떤 모교회 목사가 무슨 성추행 뭐 했다고 해서 성추행 당한 그 여인의 아버지가 뭐 고소를 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뭐 소문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와 같은 것들이 저에게까지 이제 들려왔어요. 하여튼 뭔가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우리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을 쓰는 그와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다행히. 자, 12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냐. 뇌물수수 이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뇌물.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고는 일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이 모든 악의 뿌리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동족에게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데 지금 고리대금업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이야기하면서 12절 가서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끝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웃을 강탈하여 재물을 얻었고 나를 잊었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생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좋은 것들 누리고 사는 가운데 1년, 2년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가운데 한 400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전혀 모르는 이교도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주면서 특별히 마지막 이제 한 40년 모든 생활 마치고 모세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새로 태어난 그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신명기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이집트에서 너희를 빼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와 같은 유언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율법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말씀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그저 뭐만 하냐? 가서 성전에 가서 제물만 드리면 그걸 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말 그대로 미신이죠. 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으면 나타나는 네 가지 연쇄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스스로가 신이 돼요. 자기 스스로. 내가 다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 학대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떠한 그 탤런트 이게 다 그냥 내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게 모든 것이 된 것으로 이 지경으로 빠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백성이 멸망하는 내용이 13절에서 이제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22절에는 멸망의 날이 다가온다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멸망의 날이 다가오면 나타나는 또 몇 가지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모세의 그 글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그 죄가 극심한 상태에 다다르게 되면 내가 온 세상으로 너희를 흩어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멸망의 날이 왔고 내가 성경에 이미 이야기한 대로 너희가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7절에서 22절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불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불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서 이집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집트는 쇠용광로라 그랬어요. 그 쇠용광로 속에서 400년 동안 고생했거든요. 그와 같이 고생했던 그거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불로 너희를 내가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3절에서 27절에는 내가 너희를 더럽히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악한 자들이 두 종류가 있다. 25절, 26절, 28절에 가서 보시면 백성을 망치는 악한 자들이 누구냐? 대원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정말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 백성들 이끄고 나가야 될 것 같은 지도자가, 그렇죠? 지도자가 오히려 자기들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악한 대로 이끄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 거기 30절에 기록이 돼 있죠.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다. 여기 가서 완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그 앞에서 막아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온 도시 아니면 온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롯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롯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신 그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거예요. 예레미야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도시를 다녀보면서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한번 봐라. 한 명.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봐라.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에스겔에게는 바빌론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는데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고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 대한민국에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나서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나이가 들었든 아니면 나이가 들지 않았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외치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지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그 의인들이 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외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도록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보존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23장에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는데 23장은 굉장히 길어요. 몇 절까지 있냐면 49절까지 있어요. 이걸 제가 다 강의할 수는 없고 그 내용만 여러분에게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왕정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울을 비롯해서 그 이후부터 왕정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그 왕정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했는가 특별히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이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됐잖아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그 왕들의 치리를 받는 그 백성들이 지난 몇백 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거를 딱 압축해서 요약해 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23장입니다. 23장은 여기 16장도 우리가 가서 봤어요. 똑같아요, 내용이. 16장은 몇 절로 돼 있냐? 63절입니다. 63절. 여기는 49절, 거기는 63절.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과거를 회고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느냐, 이거를 압축하고 요약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 장, 16장 그 다음 23장 모두 자기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창녀짓을 행하는, 말 그대로 창녀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속해서 창녀짓을 한다 그 말씀이 여기 1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23장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6장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창녀짓을 했냐, 우상숭배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남편이고 하나님이 참신인데 그저 그 참신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짓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23장에는 자, 그럼 자기 남편을 도움으로 삼고 자기 남편만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저 밖에 있는 외부 세력,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론, 그 다음에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남편을 버리고 가서 외간 남자와 함께, 그렇죠, 뭘 도움을 달라 그러면 그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남편과 함께 이걸 풀어야지. 남편을 제껴두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 남편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창녀짓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23장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왕국,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음탕한 짓을 행하는가 하는 내용을 비유로 다 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외부 세력은 크게 셋이에요.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론, 그 다음에 이집트,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참 우리나라하고 사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위에 북방에 강한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아시리아가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바빌론이 등장을 하는 거고 이 밑에는 이집트가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세력을 확장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 이스라엘을 지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집트도 이스라엘 지나가야 영토를 확장할 수 있고 바빌론이든 아시리아도 영토를 확장하려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꼭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곤란한 이와 같은 상태가 발생했는데 이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집트에 가서 붙어야 되냐, 아시리아에 가서 붙어야 되냐, 그것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남편을 버리고 가서 우상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창녀짓을 행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일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결국은 왕국이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저 북쪽에 단에 세우고 하나는 베델에 세워서 백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망할 때까지 이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BC 721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이 됐어요. 멸절이 된 그 이후의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 거기 사람들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서 피가 섞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순수한 민족이라고 인정될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비극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다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120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이렇게 돼서 BC 606년에서 586년 이 사이에 이 바빌론의 세 번 침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돼서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요한의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23장에. 자, 그런데 23장에는 하나님이 두 창녀의 이름을 주십니다. 언니의 이름은 아홀라고 동생의 이름은 아홀리바다.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언니는 아홀라, 그녀의 동생은 아홀리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예 설명도 해줍니다. 사마리아는 아홀라고 예루살렘은 아홀리바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남왕국 유다를 대표하는 이 두 개, 그 이름을 이제 주세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아홀리바, 그 다음에 이제 아홀라는 히브리 말로 장막을 뜻한다는 거예요. 장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홀라, 아홀리바라는 말을 들으면 장막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장막. 장막이 뭐예요, 여러분? 성막이잖아요. 그렇죠. 성막이 장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 스스로의 장막, 성막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이름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잘못된 성막을 만들었어요. 단과 베델에 성막을 만들고 가짜를 만든 거예요. 제사장들도 원래 누구가 해야 돼요? 아론의 아들들이 해야 되는데 다 쫓아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저 소 한 마리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짜 제사장 체계를 만들고, 그렇죠? 비슷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에게 이제 숭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유다는 성막은 바르게 갖고 있었는데 뭐를 안 했어요? 마음이 올바르지 않아요. 가서 예물은 드립니다. 근데 마음이 거기에 없어요. 가서 그걸 안 하면 죽으니까, 신정국가에서 때가 돼서 예물을 갖다 드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갖다 드리는데 마음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성막을 너희가 찾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성막 아니면 장막을 뜻하는 아홀리바, 그 다음에 아홀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금 여기에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유다 백성을 완전히 포로 생활로 데리고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는 게 100% 의롭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그마치 49절을 하나님이 할애를 해서 23장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 13절은 유다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경고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가서 보시면은 아주 내용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상태예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어요? 여기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뭘 잘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시리아 사람들에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 내용이 요한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5절에서는 13절. 그렇죠? 그래서 9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녀의 사랑하는 자들의 손에, 곧 그녀가 사랑하던 아시리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더니, 여기 나오는 그녀는 언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고 그녀의 아들, 딸들을 빼앗으며 칼로 그녀를 죽였느니라. 그래서 아시리아를 의지하려고 했는데 아시리아가 와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켰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남왕국 유다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녀의 동생 아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녀보다, 자기 언니보다 더 지나치게 사랑하며 행음 면에서 자기 언니보다 더 많이 행음하여 더 부패하게 됐다. 그래서 또 누구를 찾는 거예요? 아시리아 사람들 찾는 내용이 12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12절에 아시리아 사람들 또 찾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아시리아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빌론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니까 15절, 16절, 17절에는 바빌론 사람들하고 또 사랑에 빠져서 여기하고 같이 이렇게 어떻게 연합을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빌론 사람들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에서 35절에는 이와 같이 눈으로 직접 보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가지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에는 내가 반드시 바빌론을 데려온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31절에는 내가 내리는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다. 그 다음에 32절에서 34절에는 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잔은 성경에서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노의 잔을 마신 것처럼 유다도 진노의 잔을 마시는데 그 잔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35절에 이와 같이 심판을 내린 이유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고 또 나를 내 등 뒤로 버렸은 즉 너 또한 내 음탕함과 내 행음을 담당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고 간음하고 악한 일들 저지른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에요. 그 선민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니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부 세력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외부 세력을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책망하시고 결국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의 1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가지고 있던 망상이 있었습니다. 망상. 그 망상이 끝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24장은 일단 먼저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가 몇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뭐 두 부분,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 4장에서 오늘 나오는 24장까지 이 내용이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록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예루살렘 멸망이 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끝나고 나서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이 멸망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33장부터 48장에는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해서 저 땅에 돌아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물론 그 내용의 일부로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가서 보시면 여러분 40장에서 48장 천년왕국 성전이 세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24장까지 해서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 대언자에게 임했는데 아주 날짜가 정확하게 제9년 10월 그달 10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여기 가서 보니까 9년 10월 10일이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게 BC 588년경입니다. 유다가 언제 망하냐? BC 586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한 1년 반이나 2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끓는 솥이 있는데 그 끓는 솥에다가 고기를 집어넣고 지금 끓여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고기가 없어지잖아요. 누가 먹어버리니까. 그렇죠? 유다 백성이 그 끓는 솥 안에 들어있는 좋은 고기다. 이 얘기하면서 유다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끝부분에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안타까운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날이에요. 이렇게 이제 돼서 이 중요한 날이라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3절, 52장 4절, 6절에 이 날이 또 한 번 언급이 돼 있습니다. 자, 바빌론 이제 포로 생활을 갔어요. 이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 가면서 이 사람들이 1년에 네 차례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서 7장, 그다음에 이제 8장에 나와요. 1년에 네 번 금식을 했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간 포로들이 언제 금식을 했냐? 자, 바빌론 느부갓네살 군대가 드디어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래서 여기에 포위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10월이에요. 10월. 그때 금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이 뚫렸어요. 이렇게 돼서 그날 금식을 했고, 그 다음에 5월에 가서 드디어 빵이 다 없어지게 돼요. 예루살렘 먹을 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훼파가 되고 성전이 불탔습니다. 이거 끝난 거예요. 그 5월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 그달리아라고 한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그 총독으로 세운 그달리아를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유다 백성이 와서 암살을 합니다. 그 암살이 언제 이루어지냐? 7월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불행이 계속해서 열리는 거예요. 10월에, 4월에, 5월에, 7월에. 이렇게 해갖고 결국 어디 갔냐? 바빌론 포로 생활 갔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기 위해서 10월에, 4월에, 그 다음에 5월에, 7월에 금식을 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기록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24장 3절에 반역하는 집이다. 반역하는 집. 그 반역하는 집인데 원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좋은 고기라고 이야기했어요. 4절에 좋은 고기. 예루살렘 유다가 좋은 고기였는데 이게 지금 끓는 소단에 들어가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멸되는 내용이 10절에 나무를 쌓아 올려 불을 붙이며 고기를 소멸시키고 양념을 잘하며 그 뼈들까지 완전히 태우라고 이렇게 돼서 거의 멸절 단계까지 유다가 다다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당했냐? 망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망상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린 망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물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결국은 이 사람들을 포로 생활 가도록 하나님 만드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이 믿질 않는 거예요. 여기 바빌론 포로 생활님이 가 있는 이 에스겔의 백성이 있잖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표적을 주는 거예요. 충격적인 표적. 그 표적이 뭐예요?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15절에 사람의 아들아 보라 내가 한 번 쳐서 내 눈이 바라는 것을 내게서 빼앗을지라도 너는 애곡하거나 울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고 울부짖는 것을 자제하고 쭉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라고 얘기한 그 다음에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가서 말했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어서 내가 명령받은 대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여러분 에스겔 지금 말합니까 못합니까? 말 못해요. 하나님이 벙어리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액션 설교뿐이 못하는 거예요. 액션 설교.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죽는 거에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말을 못하는데 언제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만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뭐라고?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성소 곧 너희 기력에 뛰어나며 너희 눈이 바라는 것이며 너희 혼이 딱하게 여기는 것을 더럽히겠다. 여러분 여기 가서 보면 너희 눈이 바라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까 또 16절에 에스겔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눈이 바라는 것을 내게서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눈이 바라는 게 뭐예요? 자기 아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를 가장 아름답게 여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바라는 게 뭐예요? 성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내를 빼앗아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성소를 빼앗아 가겠다. 근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시면서까지 이거 보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그대로 너희 눈이 바라는 거 이 성서를 폐파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에스겔에게 이루어진 그와 같은 표적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4절에 에스겔이 너에게 표적이 되었나니 그가 행한 모든 것대로 너희도 행하리라. 이 일이 이를 때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돼서 결국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듯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성전이 훼파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 말을 한 내가 주 하나님이란 사실을 부디 깨달아 아들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굉장히 묘하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미리 앞날을 내다보시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지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인터넷에 한번 내면 되잖아요. 그저 몇 년 몇 월 몇 월에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가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훼파가 되면 됐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때 무슨 신문이 있어요? 무슨 방송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산 사람을 써서 하나님이 표적이 되게 하고 분명히 봤지?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가 되면 여기도 그렇죠. 이거 죽고 이게 훼파가 된 걸 보고서 그때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 언제 망하게 되냐? 언제 망하게 되냐? 여기 가서 보면 망하는 게 5월에 이제 망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 소식이 언제 들어오냐 하면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22절 가서 보시면은 BC 585년 그러니까 조금 지나서 그래갖고 1월 8일에 그 소식이 여러분 몇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냐? 바빌론에 도착한 거예요. 바빌론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도착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6절에 그날에 도피하는 자가 내게 와서 너로 하여금 내 귀로 그것을 듣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듣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를. 그날에 내 입이 도피한 자를 향하여 열릴 거다. 여러분 3장 25절에서 27절 가서 보시면은 에스겔의 입을 닫으셨잖아요. 이제 말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단지 백성이 물으러 올 때만 아니면 그때만 입을 열게 하시고 나머지는 액션 설교를 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돼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도피한 자가 와서 그 소식을 알려주는 그 순간에 에스겔의 입이 다시 열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망한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고는 진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참 대언자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가잖아요. 거기다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호세아 같은 경우는 아예 창녀하고 같이 가서 결혼해서 살아서 시청가 교육을 하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예, 구약 시대에 정말 대언자들의 그런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에, 오래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뭐 꿈으로 하나님이 그런 거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미래, 또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래,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뭐만 하면 되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